일반적으로 우리가 TV를 볼 때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뒤에 다른 프로그램에게 시작하기 전에 광고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광고는 기업의 물건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잘 보이고 돋보이게 해서 그 광고를 보는 이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 때로는 유혹을 합니다. 또한 광고를 보고 있으면 그 시대의 흐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요즘 많이 늘어난 광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데 그 중에 다이어트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투자를 하라, 적금을 들여라 이런 광고도 있고 취업이 잘 되기 위해서 시험에 도움을 준다, 취업에 도움을 주는 시험 광고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광고를 보고 나서 저 제품 사용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구입을 하는 물건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구입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탈모 샴푸를 구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샴푸가 효과가 없든지 아니면 저랑 맞지 않든지 여서 현재 이대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광고를 만드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공익을 목적으로 만든 광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 광고를 보고 있으면 참 잘 만들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하다,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겨줍니다. 이러한 광고들 중에 또 다른 유형,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힘들게 하는 광고도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냐? 바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광고입니다.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타국에 있는 아이들의 열악한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 그 광고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광고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광고를 외면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냥 외면하려고 하니 조금 찝찝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광고에서 남을 돕기 위한 후원의 광고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고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혹시나 채널을 돌리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감각하게 저 광고 그냥 저 광고구나 하고 흘려보냅니까? 아니면 때로는 돕기 위해서 전화기를 틀어서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같이 동참하며 눈물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광고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리고 시작된 계기는 어떠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기 위함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그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율법 교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당시에 있던 지식층입니다. 사회적 권위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는 위치에 있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우러러 보는 위치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쭐되어지게 됩니다. 겸손한 자라면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는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자이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던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는 나름의 계획과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했고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기 위한 그 질문을 합니다. 율법학자, 이 율법학자의 의도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신 분, 바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한 율법학자에게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반문을 하게 되죠. 이때 율법학자는 복싱에서 카운터펀치가 오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는 노련하게 당황하지 않고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27절의 내용입니다.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 율법학자가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한 율법학자, 그를 향해서 네가 맞다고, 네가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하십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너가 그것을 잘 이야기했는데 너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해라. 그러면 너가 그 영생, 네가 궁금했던 거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이야기, 대답을 들은 율법학자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율법교사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 대답하신 것으로 볼 때, 두 번째 질문인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시간을 들여 하나의 큰 이야기로 답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얼만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너무 무지막지하여서 물건만 빼앗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곤죽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 강도당한 길을 보면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분명히 험한 길이 맞긴 합니다. 그렇게 강도가 있고 무엇 때문에 험하냐? 여러 가지 큰 파에도 있고 동굴도 있습니다. 그러니 강도들이 바위에 몸을 숨길 수도 있고 동굴에 몸을 숨길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길. 그 강도 입장에서 보면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곳이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혼자 다니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다니거나 경호를 해줄 사람과 함께 같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르는 길, 그 길에 대한 하나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의복을 취한 것, 그 옷을 뺏어간 것은 당시에 그 의복, 옷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중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강도가 중요한 것, 의복을 뺏어간 것입니다. 다행히도 강도를 만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어가는 그가 있었던 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그는 눈에 띌 수 있었던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제사장은 분명히 강도 만난 자, 피 흘린 자를 바라보지만 그를 피하여 갑니다. 32절에서도 레위인, 두 번째로 레위인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나가게 될 때 여전히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있는 자를 봅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피하여 갑니다. 원어로 보면은 반대로 돌아갔다, 반대로 피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죽은 자의 몸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결례가 그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를 피한 것은 아닐까요? 당시 정결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죽은 것, 그 사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존재하는 법은 뭐냐? 죽은 자를 장사를 지내야 되는 법 또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무작정 피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정결법에 따라서 사체를 만지기 위해서 그 제사장이 피했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레위인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행위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장례를 치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피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질문이 바로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죽은 남자,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 그를 멀리 피하였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강도 만난 자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들과 혈통이 다른 자가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 그는 유대인입니다.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에게 있어서 강도 만난 자는 혈통 아니요 이웃이 될 수 없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피한 것입니다. 만약 강도 만난 자, 그가 강도를 만나지 않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면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언제든지 그 유대인에 가서 교제를 했을 것이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복이 벗겨지자, 피를 흘리고 있자 그는 배척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아와 가부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저 한번 바라보고 제사장과 레인처럼 반대길로 피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앞서 등장한 사람들을 보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문맥의 맥락의 순서로 본다면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등장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도 아닌 레위인도 아닌 유대 평범한 사람이 등장할 만한 법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된 민족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그들이 배척한 건 아닙니다. 쌍방 간의 서로에 대한 반목이 심했습니다. 때로는 물과 기름, 그리고 불과 물과 같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3절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좀 다릅니다. 옷을 다 벗고 있고 피를 흘리고 있는 유대 사람에게 직접 다가갑니다. 아마 그 다가감의 모습은 급히 다가갈 것입니다. 발견하자마자 고민을 하지 않고 다가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를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가 상처를 싸맸습니다. 상처를 씻겼습니다. 무엇으로 했겠습니까? 바로 그 자신의 옷을 찢어가면서 그 강도 만난 자, 피 흘리고 있는 자를 돌본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같은 민족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동안 너무나도 배척을 받아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썼습니까? 바로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상처를 치료하는데, 상처를 돌보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서 여관 주인에게 그를 돌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깔끔하게 대금도 미리 선불로 지급합니다. 여기에 선불로 지급된 비용은 약 한 달치의 여관비에 해당하는 그 금액입니다. 이 사람, 사마리아인은 돈이 넘쳐나서 이렇게 했을까요? 한 달이라는 여관비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가 엄청나게 부유했기에 날마다 지갑 속에서 그만한 돈을 꺼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리고 그만한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죽어가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눈에 보였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다 사용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 사용하고 난 뒤에 주인에게, 여관 주인에게 이런 말까지 더하게 됩니다. 내가 돈이 부족하면 제가 다음번에 와서 그것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관 주인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여관이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곳입니다. 한번 왔다가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장기투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과 여관 주인은 서로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값을 지불하고 이후에 들 금액까지 내가 지불하겠습니다라는 이 구두의 약속을 여관 주인은 오케이 승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관 주인은 이 사마리아인의 성품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흔쾌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사업을 하면서 외상은 아무에게다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에게 관계가 좋고 그리고 이때까지 잘 금액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외상은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외상을 해줬다는 것, 일어날 비용까지 오케이 해줬다는 것은 사마리아인의 성품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누가 진정한 이웃인지 묻습니다. 그때 율법 교사는 이상하게도 이야기에 등장했던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자비를 베푼 자. 율법 교사는 예수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을 인정할 수 없기에 그를 지금 현재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없기에 자비를 베푼 자라고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허영의 모습이고 그들이 쓰고 있는 영적 가면이고 그들의 한계의 모습입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정말로 많이 배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이 배운 자 그리고 많이 가르친 자, 사람들 앞에 많이 섰던 자의 행동들이 어떻습니까? 입만 열었던 자들입니다. 말만 했던 자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는 가르치기에 그리고 성전을 섬기기에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그 피 흘리는 자를 돌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제사장의 의무를 다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자를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었 것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냥 하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도 없고 그냥 피 흘린 자 가봤자 귀찮다. 그러니 정결례를 갖다 대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서 나는 반대편으로 가겠다 한 자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 평소에 옳은 것을 이야기하던 자들,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자들, 평소에 하나님의 길을 이야기하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율법교사와 제사장과 레위는 같은 맥락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생을 위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는 실천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율법 교사가 물어봤던 것,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난 뒤 예수님께서 이웃이 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이웃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너의 이웃이다. 피 흘리는 유대인의 이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의 생각, 고정관념, 개념,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 교회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이웃입니까? 아니면 나와 같이 혈연을 함께하고 있는 나의 사촌들, 나의 자녀들이 이웃입니까? 아니면 나의 집 주변에 살고 있는 그들이 이웃입니까? 우리는 혈연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이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다른 이념의 차이가 있는 그 이웃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 나와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자 또한 이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현재 시대는 인터넷이 너무나도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와 저 심의 깊은 바다 깊은 곳까지 너무나도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루는 생명공학도 엄청나게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기업 또한 한 국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써서 다국적 기업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국가는 그 국가의 테두리의 틀을 넘어서 국가의 이전의 장벽을 넘어버린 현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오신 분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어마무시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권을 세우기 위해서 나라도 분명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 차별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 여전히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 약한 나라 약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돈이 없고 어린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10초 단위로 또 때로는 일정한 시간 단위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도울 때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주어서 우리의 이웃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왔다 갔다 할 때 그 길,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곳은 성전, 예배드리는 곳에서 우리가 집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 분명히 피 흘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 그들을 나와 그는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어떤 특별한 길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무리를 이루어서 지나다닌 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 그러나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에서 피 흘리고 있는 자 안 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기 누구 있는데 그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하자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외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우리 안에서 즐거워보자, 우리 안에서 기뻐보자 하면 그들은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특별 부흥, 특별한 기간을 잡아서 전도하고자 할 때 그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을까요? 저는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우리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을 때, 이웃 삼을 때 그들은 우리 무리 안에, 이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잘난 사람이요?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요?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피 흘리는 자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피 흘림은 외적으로 피 흘림이 있을 수 있고 내적으로도 피 흘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적은 우리가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영안이 열려야 되고 감성, 감정,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우리 능력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지금 작품 셋이 말씀으로 힐링되어집니다. 말씀으로 힐링. 우리가 먼저 힐링되어야지 우리의 시선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마리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척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마리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은 율법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